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준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6절까지 다 암기를 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뒷부분을 모르셔도 1, 2절 부분 일단 다 기억을 하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지금 1절과 2절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이렇게 1절과 2절을 아는 성도가 어떤 액자 같은 곳에 1절만 기록된 것을 보면은 여러분 2절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만 보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지, 이런 1절 말씀 생각나지만은 그 다음에 2절 말씀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는 2절 말씀도 생각이 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1, 2절을 함께 연결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23편 전체를 외우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성도가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2절까지만 생각이 날까요? 아니면은 3절, 4절까지도 생각이 날까요? 3절, 4절도 여러분 생각이 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1절 말씀만 읽어도 아, 하나님이 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험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나중에 나오는 말씀까지도 다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6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다. 이 말씀까지 생각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알고 있으면은 앞부분의 한 절 말씀만 보거나 들어도 전체 말씀이 생각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시편 23편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시편의 말씀, 뭐 시편이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떠나신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 그 앞에 나오는 22편의 첫 문장이 돼요. 제가 22편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앞부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23편 전체를 아는 것처럼 시편 22편도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첫 부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시편 22편 전체가 생각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전체 아는 사람들은 앞부분만 이렇게 듣더라도 딱 듣는 그 순간에 아,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의 말씀이로구나. 그러고는 전체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0편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인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 21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속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점점 구원의 확신 가지면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22편 27절 28절 말씀이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반의 주제심이로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시편 22편 전체를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 1절만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시편 22편 전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12살 때 벌써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셨습니까? 시편 22편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낙심해서 절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고통을 당해서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구원받은 온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인데요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첫 마디가 이래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예언이잖아요. 구약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이걸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해서 나사렛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 해주시는 메시아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1절과 2절 일만 해주신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61장 전체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토탈적인 이 모든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당연히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전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사야 61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실 것이고 또 자기 나라를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61장이 바로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사야 61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선포하셨지만은 사실은 나 예수는 이사야 61장 전체에 나타난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메시아로 온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물론 그 중에는 아 예수님 그 예수라는 사람 우리 고향의 옛날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전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선포하신 것처럼 혹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예언된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6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축복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겠습니까? 당연히 3절 이하에 나오는 그 구원의 축복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완전히 새로운 기쁨과 구원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을 그 당시에 그 억압에서만 해방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억압 때 받았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롭게 기쁨과 구원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나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서 그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 그 사람을 그저 고위 관리로 등용해서 큰 세상의 복도 누리도록 해주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건져만 주는 게 아니라 축복까지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타락한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세상에서 방관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까지 우리는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만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말씀, 영광의 관, 그 면류관, 꽃으로 만든 그 영광스러운 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에서만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축복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세의 영생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과거와 오늘과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축복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될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억압당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억압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억압당합니까?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주기는 하지만 죄 짓고 망한 이 사람들을 건져주실 때에 회개해야 건져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축복이 임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욥기 42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회개해야 구원의 축복과 다른 모든 축복들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다른 걸 향해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은 나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고 내가 완전히 의롭게 사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죄 용서받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 용서받습니까? 내가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거짓말이나 욕 한마디 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의롭게 살면은 그때부터 죄 용서받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믿으면 그때 용서받습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믿으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서 용서받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고 난 그 다음에 내가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의롭게 살아야 그 다음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 중에 제일 큰 것이 뭘까요?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죄 하나 안 짓고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이신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 하나 없이 의롭게 살아야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던 내 모든 이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모든 축복까지 다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이지만은 바르게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축복은 바르게 산 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란 말씀이에요. 구원과 축복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선포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이런 메시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줄 때에 한 두 사람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 누구의 예를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그 아람 장군 나만의 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 둘 다 이방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바르게 산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받은 것이지 바르게 산 다음에 축복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냥 믿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굶주림과 기근 속에서 온 식구가 양식을 얻어서 계속 먹고 살게 됐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도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을 씻었더니 한센병이 낫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난 그 다음에 뭐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지,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그동안 어떤 사람 보니까 난 이 교회 건축원금 할 때 10만 불을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렙다 과부나 여기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금방 믿은 사람입니다. 완전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완전히 남들이 받지 못했던 큰 축복을 저들이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그 순간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고 사실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순간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생에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관을 다 벗겨버리시고 죄를 벗겨버리고 기쁨의 화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은 주로, 잘 보세요,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들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나라가 망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걸 다 바로 세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까? 물질적인 축복이잖아요. 주님은 물질적으로도 우리들에게 무너진 것까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에게 무너진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무너졌습니까? 몸이 무너진 것이 있으면 몸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의 무너진 몸을 다 세워주신 거거든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너진 몸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을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 뭐 저 사람 뭐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겠나 말이야. 아, 우리가 옛날부터 그 가정까지 다 아는데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라고. 아, 그러면서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백성하면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주님은 물론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축복이 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 삶의 육적인 축복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다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편해지면은 몸도 편해지지 않습니까? 편안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이 생에 하나님의 그 유기적인 축복이 없겠습니까? 뭐 하필이면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딱 빼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그걸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몸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사업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이 모든 것까지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바로 믿고 서서 회개해야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돈만 주면 계속 나쁜 짓 할 사람에게 돈 주시겠어요? 사업 조금만 잘 되게 하시면 계속해서 거기 욕심 부려가지고 온통 거기다 시간을 다 보내고만은 그런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물질로 선행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뭐 구제한다든지 선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자는 넉넉한 물질만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올바로 섬겨야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으로 온전히 산 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죄가 많이 있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마음으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 안 해주실 그러할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금방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어떤 분이 중병으로 오랫동안 병살이를 했는데 몸이 많이 쇠약해지면 병이 나음에 치유가 돼서 나았다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게 막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병은 나았지만은 좋은 것을 섭생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서 체력도 점점 강해져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금방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없으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감당하리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기회를 주시고 성숙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축복이 진짜 축복이 우리들에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건강이나 사업이 무너지는 것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언제부턴가는 이 형식적인 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교인들로부터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벅찬 감격이요. 교회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동감이 전혀 없어요. 교회는 떠나지 않고 있지만 무너진 성처럼 황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 이게 금간 신앙생활, 무너진 신앙생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정말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들의 나라까지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도 얼마 되질 않아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나라 없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벌을 받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고 세계로 전파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주려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에 기쁨이 있고 벅찬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영적으로 살아 생동감이 있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란 말씀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나는 아무런 이름 없이 지난다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일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일할 마음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서 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름다운 교회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황폐해진 거예요. 빨리 우리 신앙이 회복되도록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사랑과 존경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물질적인 축복이 급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이 축복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대로 주시지는 않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이런 축복을 해주는 메시아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축복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세계를 지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61장은 그런 축복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61장 6절 하반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나라에 부과하는커녕 해방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어?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가 따랐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아마 그들 가운데는 섭섭해서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소리치는 원망이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당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물질적인 축복은 주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래서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면은 경제력도 회복되고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국가적인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습니까? 일제의 압박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6.25 전쟁에서도 구원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모습처럼 부강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만 요구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 나라를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 줄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구원을 주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인 구원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치적인 구원에만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런 건 안 해주실 거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제안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내 욕심대로 다 달라고 내 욕심대로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선한 뜻을 가지고 더 위대한 계획 속에 나에게 더 좋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으면 안 되고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 가장 좋은 때에 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나 혼자 누리면서 지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제자를 세우신 것도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만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구약의 예언대로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메시아는 성령님이 역사 속에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 억눌린 그런 곳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뒤집어 쓰고 있는 죄를 바꾸어서 화관으로 바꾸어 씌워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 믿음에 바로 서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 우리의 무너진 신앙, 무너진 몸, 무너진 사업,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속에 신앙과 삶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구원과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구원과 이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권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영혼, 무너진 몸과 마음, 무너진 사업, 무너진 모든 우리의 환경,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21장 2절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